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자신의 나이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시작해서 웬 생뚱맞은 것을 물어보나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럼 말을 다시 바꿔봐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나이보다 자신의 직위로 불리셨나요? 사원, 대리, 과장, 사장 등등 말이죠. 또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이름보다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말이죠. 사람은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 개인보다는 나의 직위와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직위에 맞는 책임이 나에게 쏟아지면서 나는 점점 세상과 마주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직장에서는 대리, 과장, 부장 등등 나의 이름 세 글자보다는 세상의 톱니바퀴와도 같은 삶의 형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선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 남유다를 다스렸던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다스렸던 이 왕은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아직 동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 나이에 세상의 구성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나이에 세상과 마주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에 휩쓸려 왕이 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과 맞닥뜨린 어린 왕은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요시아 왕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이전에 유다의 왕들은 제국들에 의해 강제로 세워지거나 폐위되거나 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대제국에 휘둘리기 바로 전이 이 요시아 왕입니다. 즉 남유다를 실질적으로 국가로서 다스린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아는 나라를 되살리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39세의 젊은 나이로 단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비극과는 달리 요시아는 손에 꼽히는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요시아의 여러 선한 업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역사의 비운을 타고났으며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살리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전사한 이 왕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유다의 실질적 마지막 왕의 직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아무리 고대 왕국이었지만 8살의 나이에 어린아이가 왕에 오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직위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 왕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행적은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길게 묘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고작 몇 줄의 성경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아몬의 즉위 2년, 고작 2년 만에 아몬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반역하여 아몬을 죽이고 아몬의 어린 아들 요시아를 왕위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의 가계를 하나 더 올라가 보면 당시 유다의 상황이 더욱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아몬 왕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므낫세 왕입니다. 성경은 므낫세가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열왕기에서 최악의 왕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다를 악한 길로 이끈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55년이라는 최장기 집권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아몬이 왜 고작 2년의 재위 기간만을 가지고 반역으로 죽었는지 말이지요. 요시아의 즉위는 그런 비극과 혼란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비극과 혼란이 계속되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제국 아수르의 포위전을 버티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수로를 건설하였고 산헤립의 1차 침공을 막아내었으며 종교개혁을 진행하였던 많은 선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 굳은 신앙은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내려오지 못했으며 므낫세와 아몬은 유다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호부견자라고 불릴만한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유다의 우상숭배를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요시야는 이러한 증조할아버지의 신앙을 보지도 못했으며 유산으로 물려받지도 못했습니다. 허수아비와도 같은 어린 왕이 주변에서 본 것은 신하들과 섭정의 우상숭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참한 성장 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업적을 이루고 찬송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널리 퍼진 산당들과 여러 이방신들의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둘째로 부서지고 낡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셋째로 잊어버렸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렇듯 요시아의 업적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보고 배우기에 절대 불가능했을지언정 말이지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로는 종두 득두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그렇지만 옛말과는 다르게 어린 8살의 요시아 왕은 백성을 수탈하고 우상 숭배를 돌아오게 한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요시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배우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는 우상을 보지 않았으며 숭배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상황이 어찌하였던 그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강력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지금까지가 성경이 증언한 요시아 왕의 행적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행적을 보이고 성경에서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그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요시아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가운데서 오직 요시아에게만 붙여진 찬사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생소하지 않을 텐데 익숙한 표현일 텐데 오직 요시아에게만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표현은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할 때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요시아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요시아는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행동을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요? 당연하게도 그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남는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요시아는 비록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장식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는 반듯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왕으로 자라났으며 그렇게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왕 요시아를 돌보시고 길러주셨습니다. 8살의 나이, 곧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한 요시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아이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보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섬기고 있는 통합아동부는 여름 성경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여름에 초등부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에 도우미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도우미로 참석한 두 번의 1박 2일이었지만 저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며 체험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선생님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생업을 내려놓고 휴가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권사님들은 하루 종일 아이들을 위해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셨고 사실상 부서와 상관없이 아동부 전체가 자기 일처럼 서로서로 도와가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고 진행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간 가운데 선생님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그 모든 프로그램과 식사, 예배 등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헌신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선생님들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혈기왕성한 아이들을 하나하나 돌보기에는 선생님들의 숫자도 체력도 많지 않았습니다. 또 덥고 습하고 언제 내릴 줄 모르는 비와 같은 날씨는 사람인 저희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딱 물놀이 시간에 비가 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즐거운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아마 헌신으로 봉사하신 선생님들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더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준비부터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날씨까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사실 말이지요. 우리 삶에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돌보시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린 양들을 먹이고 지키고 돌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요시아를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길러주셨고 키워주셨습니다. 8살의 나이에 반역으로 살해당한 아버지 대신 강제로 왕위에 올려진 요시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가끔, 아니 자주 우리는 잊어먹습니다. 세상의 혼탁함, 타락함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 울부짖으면서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편한 것, 좋은 것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세상적 방법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성장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해야 하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강요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험난한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오른 요시아를 돌봐주신 것처럼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른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나이와 나 자신을 잃고 살면서 나는 어떠한 도움 없이 세상을 헤쳐나갔나요? 나는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여기 계실까요? 우리 또한 돌봄이 필요한 그리고 가르침이 필요한 어린 양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에 목청껏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말씀 전에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를 찬양하였습니다. 혹시 가사가 기억나실까요? 찬송가 570장의 고백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목자의 음성이 늘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고 못된 짐승과 비바람이 나를 해치 못하고 철 따라 꿀을 먹여주시고 나를 주야 아침과 저녁으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시편 23편을 토대로 지어졌는데 시편 23편은 평화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위협에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또한 570장을 작곡한 장수철 박사, 작사한 최봉춘 여사께서는 1956년 전쟁의 피난길에서도 또 12살의 큰딸을 잃던 순간에서도 이 시편 23편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시편 23편은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상황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고되고 험난합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나를 덮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만을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어린 양들이 우리 모두를 길러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바꾸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님은 아이들의, 어른들의, 우리 모두의 선생님이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길러주시고 도움주시는 목자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길러주신다는 사실 기억하며 살아가는 노량진 교회의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요시야는 대제국의 야심과 우상 숭배라는 혼란한 유다 상황에 고작 8살의 나이에 즉위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시간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그리고 연령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어린 양들이라는 사실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 함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를 나가 세상 속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 고백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의 일부분입니다. 이 찬양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강으로 떠나보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찬 강으로 떠나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모로서 어린 아들을 지키지 못해 바구니에 뉘어 보내야만 하는 요게벳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냈을까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아이들의 삶과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노량진 교회의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들로서 항상 보호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던 목자 되신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